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1과 구약 속의 신명기. 12월 11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흥미로운 점은 후대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서 기록된 책들을 언급하고 인용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에서 출애굽기로 돌아가 십계명의 서문을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시편 81편 10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 전체에 걸쳐 창세기,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언약적 삶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신명기를 자주 인용했다.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의 어느 부분이 후대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한다. 느끼기. 신명기의 기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껴본다. 행하기.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삶의 원리들을 적극 실천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지난 역사 또는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을 위한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2. 요시아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시아가 벌인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3.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예레미야의 글에서 신명기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거룩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6. 다니엘이 민족의 고통 앞에서 왜? 라는 질문 대신 간절한 회개와 탄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이번 기회에 공부한 신명기의 메시지 가운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결론입니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도 했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는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욕심과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학생인데 인턴 과정을 하면서 이제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다. 내년에는 리더를 좀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청년 이 대학생이 대학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는 리더로서까지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청년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널 좀 코칭해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어떤 것을 코칭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시간 관리와 그리고 신체 관리를 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 것은 바로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계획표를 사용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날마다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올리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것만 하면 되나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관리했을 때 어땠는지 또 다음에 또 그 비전에 대해서 조금씩 코칭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벌써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이 친구가 일어나서 이불을 개켜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올려보내고는 저 이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 묵상한 노트에 사진을 찍고 또 기도 수첩을 작성한 다음에 기도 수첩의 내용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인 바인더 쓰기를 가르쳐 주었더니 바인더도 날마다 쓰면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소감을 올려주었어요. 집사님, 새벽에 아침에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될까 의심 반 또 기대 반이었는데 놀랍게도 아침에 첫 시간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들에 집중하면서 더 일을 빨리 끝내고 3시간이나 더 하고자 하는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제 기도 수첩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집사님의 기도 수첩에 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신체 관리를 도와주려고 한 부분들은 저도 역시 책을 보는 것은 더 많이 하고 하지만 앉아서 하는 일들은 더 많이 하지만 운동하는 일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주 조금만 이렇게 긴장을 늦추면 살이 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체력이 좀 신체 관리를 해야 될 만큼의 좀 체중이 또 이런 부분들이 생활의 습관들이 있어서 음식일지나 운동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제가 사진만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 이 친구는 그것을 전부 파일로 만들어서 또 휴대폰과 연결된 체중계를 사서 자신의 일주일 체중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와 함께하는 코칭의 이름을 라이프스타일 영성훈련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날마다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우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부르셨나 질문해 보았더니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드로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가 그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계속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돌이켜서 3절에 보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이렇게 타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4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렀을 때 모세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매일 불렀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누신이니까라고 한다거나 했는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과거로부터 조상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보고 또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7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할 일들에 대해서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또 모세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참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사람을 모세라는 사람을 지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신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가 할 일 또한 분명하게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모세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도대체 누군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에 대하여 정말 정색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부르신 그 장소, 그곳에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점점 더 이 부르심 속에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는 또 대답합니다.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갔을 때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답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다음에 할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영적 지도자들을 모으고 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그들이 당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말할 거니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너희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사흘길쯤 광야로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나라를 친 후에 그때서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내가 애굽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너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웃의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여인들은 모두 다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너희 자녀를 꾸미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세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여러 번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처럼 사용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정원은 일정하게 구획된 빈 땅에 약간의 초화류나 유실수를 심고 채원을 만들어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바람에서 출발한 장소인 반면에 서구적인 의미에서는 대개 주택의 외부 공간을 실용적, 심미적 목적으로 처리한 뜻을 뜻합니다. 초기 정원은 토질과 기후 조건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과수목, 목재용, 관상용 등의 나무를 다른 곳이 아닌 정원에서 재배했습니다. 장식된 기둥으로 포도 넝쿨을 만들어 신선한 그늘과 과일을 즐기고 연못을 조성하여 물을 공급했습니다. 고대 히랍은 정치와 문학, 철학의 발달로 정원은 도회시 되었지만 꽃병과 화분 등으로 제단이나 성역을 장식했습니다. 중세기의 유럽은 사원의 승려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원은 거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반인과 같이 생활수단으로 채소 재배를 하는 정원이 형성되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정원 개발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많은 부호 상인들의 정원은 그 장식이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은 수천 평의 면적으로 과수원이나 둘레를 관목으로 담장하고 그 안에 장미정원과 분수, 정돈된 산책로, 석조각 등으로 불을 과시하고 종합예술의 표현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는 왕의 궁전의 공원이 큰 규모로 프랑스 전 국력을 기울여 조성했으며 웅대한 뱃놀이를 위한 분수 연못과 오렌지 과수원 등의 광대성은 예술적인 많은 조각상과 함께 왕의 위신과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정원은 보수적인 농원을 수백 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영향으로
헨리 8세 시대에 성과 궁전의 정원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신세계 탐험으로 새로운 식물이 수입되어 식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하학적인 형태의 식물원 정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세 18세기 중국 왕궁은 인공적으로 연못을 파고 그 흙은 동산을 만들어 정자와 나무를 심고 물고기를 길러 유럽의 기하학적인 정원과 다른 자연 풍경의 정원을 조성하여 유럽으로부터의 여행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근대 사회를 형성해 갔지만 19세기에 들어서자 유럽의 사회 정세는 특권 계급의 대정원의 소유를 점차로 허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공정원인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영국에서 탄생한 도시공원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올름스테드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조언가로서 뉴욕의 한가운데에 센트럴 파크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식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중소주택에도 새로운 경향의 정원이 제한되어 현대 정원이 생성된 기초가 되었는데 근대 건축식 정원으로 불려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동양 정원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정원이었습니다. 도시주택에 있어서는 밀도가 높은 자연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고려되어 가운데 뜰이나 옥상, 베란다 정원이 생겨났습니다. 현대 정원은 고유하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초의 서양 정원은 이집트의 수목원, 과수원, 정형화된 연못을 포함한 정원을 비롯하여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있고 중세의 실용적인 수도원의 정원이나 이슬람 융단 무늬의 사라센식 정원 등이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르네상스기에 개화한 이탈리아식 정원 및 프랑스식 정원은 가장 화려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세의 이슬람 정원의 흐름을 흡수한 스페인식 정원은 구릉지에서 자연을 전망할 수 있게 한 노단 스타일로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안뜰을 가지고 있던 이 정원은 장결하는 기후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외적을 방비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케이드나 발코니에 둘러싸여 조망되는 모스크 내부에 위치한 넓은 뜰의 중정식 정원은 기하학 도안식의 샘물이 설치되었고 바닥에는 다채로운 원색 타일이 붙여졌으며 열대성 녹음수나 과수, 꽃나무, 화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정원으로서는 네 개의 중정을 가진 알함브라 궁원이 유명합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에서는 귀족 별장이 차례로 설치되어 대부분 조망이 좋은 구릉지에서 자연의 경관을 전망할 수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정원은 건물에서의 주축선을 따라 테라스와 계단, 옹벽이 만들어져 물계단, 워터셔터 등 부지의 고저가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광장과 덩굴시렁, 꽃장식 사발이 놓여있고 토피어리로 불리는 단정하게 전정된 나무가 심어진 르네상스기의 메디치가의 별장이나 이소라 베라 등 이름난 정원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정원은 평면 기하학의 형식이 특징입니다. 유럽 각국에 영향을 준 이탈리아식 정원은 특히 프랑스식 정원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조언가 르노트르는 베르사유 궁원을 비롯하여 많은 걸출한 정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정원은 평지에 만들어져서 주요 건물의 중심선을 주축으로 하여 다시 몇몇 부축을 가진 직선에 의한 평면 기하학의 정원이 광대한 평지림 속에 설치되고 큰 무늬 화단이 배치되었으며 축이 교차되는 점에서는 대분수가 뿜어 올려집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프랑스에서도 영국이나 중국 풍경원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러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원은 풍경 형식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18세기 프랑스식 정원이 지나치게 인위적이었던 것의 반동으로서의 자연주의로 당시의 풍경화가나 시인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프랑스식 정원에서는 사람이 경관을 지배했지만 풍경식 정원은 목초가 펼쳐진 구릉지나 소림의 저지대에 있는 연못이나 다리가 걸린 흐름 등 자연의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풍경을 받아들여서 자연에 순응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보금자리로 주신 최초의 정원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원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회복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진행할 박려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 매우 짧고 엄숙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이루게 오신 사업을 다 완수하실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해진 무수한 채찍질과 고통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십자의 무거운 짓누름도 로마 군병의 창질도 예수님의 목숨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며 사탄의 정체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흑암 속에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의 구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 사탄이 속임수로 자신을 가렸기에 하늘에 거룩한 존재들이었던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너는 사탄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완전했습니다. 모든 면에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데 첫째 가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탄의 정체를 알아내기란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현란한 속임수에 하늘천사 3분의 1이 속아 넘어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노래하던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그저 연못에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무력과 억압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다나 통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얼마나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지를 온 우주에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탄 마귀의 꾀미에 빠져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매개물 뱀과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선언은 사탄에게 전동소리처럼 무섭게 선포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뱀, 사탄, 너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뱀,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아프게 하겠다는 선언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자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는 주변의 모든 요관방 문을 닫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모든 요관은 가득 들어찬 사람들로 빈방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차가운 길바닥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지경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맘씨고 온 이름 없는 여관의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내어주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넘기자마자 사탄은 헤롯이라는 무지막지한 폭군을 보내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모들은 어린 아기를 안고 밤중에 쫓기듯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광풍을 보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들을 보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선생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절정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온 우주는 목격했습니다. 온 우주는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까지를 따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비통하게 부르짖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예수님이 죽음과의 처절한 마지막 대쟁투를 벌이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의 짐으로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예수님의 온몸에 난 땀구멍에서 피땀이 흘러나와 겟세마네 동산 거친 돌 위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도 가슴 저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탈진하자 마침내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위로할 때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지나가자마자 로마의 군병들과 폭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난폭하게 다루는 모습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령관이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 입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시 멸관으로 인해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피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려 가날프게 떨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슬픔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죄인들 용서하는 간구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침내 하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십자가 주위를 맴돌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를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창질을 하게 했습니다. 군중들을 충동질하여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얼마나 대조되는 장면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하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루한 것인지,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서 단 한 가지의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사탄에게 굴복하셨더라면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 한 번이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탄의 분장한 가면이 벗겨지고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갈바리에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함성은 죄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 온 인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추해서 아무도 지지 않으려 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받는 십자가가 되고 모두가 지고 싶어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지어진 승리입니다. 예언의 신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게 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가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승리의 선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쟁투 678쪽.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견책함. 어두운 구름처럼 얼마나 두려운 기만과 맹목이 이스라엘을 덮었는가. 이 맹목과 배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서서히 임했다. 이 두려운 위기의 때에 우상 숭배적인 제사장들과 배도한 왕 앞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모든 이스라엘은 침묵을 지킨다.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는 엘리야의 음성이 들린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6절. 엘리야의 제안은 타당하다. 백성은 그것을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한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감히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이 문제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인도하고 계셨으며 우상 숭배의 주역들에게는 혼란을, 당신의 이름에는 빛나는 승리를 마련하셨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쩔 도리 없이 조건들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외형적으로는 담대하고 무시하는 듯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간직하고서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놓은 후 이교 예배의 특징 그대로 주문을 외고 고함을 친다. 그들의 고함은 숲과 산에 반향된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열왕기상 18장 26절. 제사장들은 군대처럼 제단에 모여서 뛰고 몸부림치고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하고 저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그 살을 베면서 저들의 진심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왔을 때 바알의 제사장들, 기만당한 우상 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광란적인 부르짖음에 그 어떤 음성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기만을 통해서 제단에 불을 놓음으로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꾀를 쓴다. 그러나 엘리야의 확고한 눈길이 모든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 800이나 되는 목소리는 쉬었다. 그들의 옷은 피로 물들었으며 아직도 그들의 광란의 흥분은 가라앉을 줄을 모른다. 그들의 강구는 저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보내지 않는 저들의 태양신에게 퍼붓는 욕설과 뒤범벅이 된다. 어떤 속임수라도 행하지 못하도록 이글거리는 눈으로 감시하면서 엘리야는 서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만일 어떤 수를 써서 그들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능력과 그들을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등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볼 때 저들의 불신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일의 어리석음을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자 사탄이 그가 미혹한 이들, 그가 그 마음을 지배한 이들, 그를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얼마나 기꺼이 임했겠는가. 기쁨으로 그는 번개를 보내어 그 제물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의 범위를 제한하셨다. 그분은 그의 힘을 제한하셨으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바알의 제단에 불 하나 반짝이도록 할 수가 없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피로에 지쳤고 혼란에 쌓인다.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저것을 제안하다 결국 그 모든 노력을 중단한다. 그들의 고함과 저주가 더 이상 갈멜산에 반향되지 않는다. 힘없이 실망하여 그들은 시합에서 물러난다. 백성은 비이성적이고 광란적인 제사장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불타고 있는 빛을 그들의 제단에 가져오기라도 하는 듯이 제단 위에서 뛰놀던 것을 그쳤다. 그들은 마귀 종교, 이교적인 우상 숭배를 과시하는 데 지쳐버렸다. 그들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엘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